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북부 알레포 반군 장악 지역에 어제 추가 공습이 가해져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적어도 12명이 사망했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또 사망자 외에 9명이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중태라고 전했습니다. 누가 이날 공습을 벌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시리아 반군과 미국은 휴전이 깨진 이래 시리아와 러시아 전투기들이 그 같은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는 알레포에서 85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부상했으며 이튿날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알레포 봉쇄 지역을 겨냥한 시리아 정권의 잔인한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이라크 북부도시 모술을 생지옥으로 만들기 위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계획 일부에는 자체 제작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미군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군 관리들은 이라크와 쿠르드군이 사실상 ISIL의 수도 역할을 해온 모술로 진격함에 따라 ISIL이 화학무기 공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는 현실이라며 ISIL이 화학무기를 사용했거나 사용하려 했다는 20여 건의 사례들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ISIL의 상당수 화학무기 공격은 겨자작용제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라크 보안군 부대와 정예 대테러 부대 그리고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 자치정부군 페시메르가에 5만여 개의 가스마스크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최근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군 창설 시도에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영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팔론 장관은 오늘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유럽연합 회의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약화시킬 뿐인 유럽연합군이나 유럽연합군 사령부에 관한 어떤 구상에도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군사협력에 대한 중요한 새 로드맵 타결을 시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오는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어제 첫 정치 토론회에서 경제 현안 등을 놓고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에 기력이 부족하다며 그의 정책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의해 제기되는 위협을 포함해 미국에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을 야기해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반면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의 경제 계획들을 중산층보다 부유층을 선호하는 것으로 묘사한 뒤 그는 자신의 세금 보고 내역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 일기에서 국무장관으로 재임하며 100여 개국을 방문해 평화협정과 휴전협상을 진행했던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그것은 나쁜 경험이라며 미국과 서방 주요 5개국이 지난해 이란과 체결했던 핵합의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대기 오염에 노출돼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가 주로 대도시에 만연해 있지만 시골 지역 공기 질 역시 얼마나 나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WHO는 세계 인구의 92% 이상이 대기오염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준에 못 미치는 공기로 인해 해마다 6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동국가 오만 법원이 민영신문사를 폐쇄하고 사법부의 부정부패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 3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에 실형이 선고된 언론인 가운데는 아잠신문의 편집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신문사와 언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공공질서 방해와 국가 위신 손상, 인터넷 오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오만 법원의 판결에 매우 우려한다며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때 사회가 강화된다는 점을 견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27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의혹을 받아온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북한과 거래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봅니다.
일본 의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여객기의 출발과 도착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남도 동해안은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낮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연루된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금융기관을 대행하면서 북한의 무기 확산을 지원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지목한 기업은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한 의혹을 받아온 중국 기업 단둥 홍샹실업발전입니다. 재무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이 회사와 중국인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단에 오른 중국인은 마샤오홍, 저우젠수, 홍진화, 러촨시입니다. 마샤오홍은 단둥 홍샹실업발전의 모회사인 랴오닝 홍샹그룹 대표로 북중 중개무역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각종 이권사업을 하며 북한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기업과 개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신해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 주체를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2009년 대량 살상무기 확산 국가와 조력자들을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825에 따라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지정된 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2705에 따라 유엔의 제재 명단에도 올랐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 역시 행정명령 133825에 따른 것이라며 단둥 홍샹과 중국인 4명이 미국 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동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연루된 거래에 미국 개인들이 관여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담 수빈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이번 조치로 북한의 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주요 불법 네트워크가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북한의 확산망을 압박하고 미국의 금융체계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미 법무부가 별도로 단둥 홍샹 실업발전과 제재 대상인 중국인 4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에겐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법과 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호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북한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들과 개인에게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중국 흥샹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의 조치는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지 시간 9월 26일 월요일 미국이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중국의 단둥 홍샹산업개발공사 및 관계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동조치는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확인한 바 있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중국뿐 아니라 대북 거래 중인 여타 제3국 개인 및 단체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준혁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대북 거래에 대한 위험성을 부각시켜 중국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와 단체 등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중국 홍샹그룹 제재와 관련해 신속하게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 이번 사안에 미중 간 협력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단둥 홍샹 실업발전을 비롯한 랴오닝 홍샹그룹에 대해 자체 수사에 착수하고 뒤이어 미국이 제재 조치를 발표한 건 중국의 체면을 어느 정도 세워주기 위한 미중 양국 간 조율의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의 구체적인 실천 단계에서 미중 간 협력의 기초가 시작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조치가 제3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보다 더 강한 제재라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경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제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경하다는 점, 그리고 명확하게 탐지가 된 홍상그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번에는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고 그보다 더 강한 거죠.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 물품을 수입한 거니까 중국 기업을 해제했다는 면에서는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강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 역시 이번 홍샹그룹에 대한 제재 조치는 북한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한국 내 핵무장론과 미국 핵우산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홍샹그룹의 25개 은행 계좌를 몰수하는 등 제재에 나선 건 한국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치란 분석입니다. 배정호 박사는 이러한 조치들이 확산된다면 그에 따른 파급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나가게 되면은 확산되는 거죠. 대북 제재를 좀 더 강도 높인 대북 제재, 또 지금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좀 더 위험성에 대한 그 인식이라든지 등등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홍샹 그룹과 같은 대북 거래 기업들에 대한 제재와 거래 차단, 그리고 그 파급 효과를 확산시켜 나간다면 북한에 대한 압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26일 단둥 홍샹 실업발전과 랴오닝 홍샹그룹 마샤오홍 총재 등 회사 관계자 4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제재 근거로 이들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리해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주체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26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중의원 본회의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면서 대북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중참의원은 결의문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폭거라고 규탄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에 새로운 제재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국제사회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는 각각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한국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준비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또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교류를 위해서는 비핵화가 우선돼야 하며 현재로서는 수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고 핵 선제 공개 의도까지 노고를 하고 있다며 북한이 올해 안에 또다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핵실험 준비 상황과 관련 동향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핵 개발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불가피한 전략적 결정을 내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끌어내고 독자적인 대북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목표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북핵 불용 입장을 견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단호한 응징을 통해 도발로는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겠다며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위해선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의 대남 정책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이런 일관된 비핵화 입장에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태도 전환을 압박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하루 평균 실명 비난 건수는 5월 1.1건에서 6월 2.4건, 7월 7.6건, 8월 8.8건, 그리고 9월 1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홍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지만 함경북도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복구 지원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수해 피해 지원은 지원의 실효성, 투명성,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2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6 회계연도에 북한 식량 부족분을 69만 4천 톤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2015 회계연도 부족분보다 28만 7천 톤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을 인용해 내놓은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사이 2016 회계연도의 북한 식량 수요량은 549만 5천 톤이지만 생산량은 480만 1천 톤으로 추정됐습니다. 식량 부족분이 커진 것은 지난해 심한 가뭄에다 비료와 연료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세계식량계획에 통보한 북한 주민 하루 평균 곡물 배급량도 2013년 396g에서 2014년 384g, 2015년 376g, 그리고 올 들어 1분기에 370g, 2분기 360g으로 꾸준하게 줄었습니다. 통일부는 이처럼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북한의 특권층은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 월 1,000달러 수준의 고액 과외를 시키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진술을 인용해 북한 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군의 정보와 동향을 캐내기 위해 북한이 최근 5년 동안 난파한 간첩 13명 가운데 이른바 탈북자 위장 간첩이 대부분인 1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아 오늘 공개한 북한의 침투와 국지도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군 관련 등 고위 정보를 빼내기 위해 지난 2012년 한 해에만 6명의 탈북자 위장 간첩을 난파하는 등 수년 동안 꾸준히 공작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이 간첩들은 대부분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출신으로 탈북자로 위장하기 위해 고도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13년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잠입한 북한 보위부 출신 직파 간첩 A씨는 군사정보 등을 빼내려 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 탈북자 위장 간첩으로 구속 기소된 B씨도 지난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대규모 수혜를 당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시사했습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정부 기구들도 북한의 잇단 도발 때문에 지원 자금 모금이 쉽지 않다는 설명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26일 워싱턴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가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수혜 복구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t this poin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not requested as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아직까지 북한이 미국 정부에 수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미국 정부는 요청을 받지 않을 경우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원을 공식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북한이 비정부기구들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북한 지원을 위한 자금 모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hen North Korea is dominating the headlines with stories of the fifth nuclear test with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제적으로 주요 뉴스가 되는 상황에서 비정부기구들이 자금을 모금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북한이 비정부기구들의 지원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여러 비정부기구들을 접촉하고 있지만 스스로 자행한 도발적 행동들 때문에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외에도 전 세계 시리아 난민 문제 등 국제적 관심을 필요로 하는 다른 많은 인도적 상황이 존재하는 것도 비정부기구들의 북한 지원 자금 모금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달 초 태풍 라이언록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지역에 수해가 발생하면서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은 6만 9천여 명에 이른다고 집계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 복구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 대북 지원 단체가 해외 동포 단체를 통해 첫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대북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은 오늘 회원들에게 발송한 함경북도 지역 수해 지원 긴급 모금 2차 수식에서 지난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해외 동포 단체들을 통해서 수해 지역에 2,800만 원, 미화로 약 2만 5천 달러 상당의 라면과 밀가루를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북한 함경북도 일대에 태풍 라이언룩으로 최악의 수해가 발생한 이후 한국 민간단체가 행한 첫 구호 사례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민간단체들의 수해 복구 지원을 사실상 불허했고 민간단체들이 국제기구나 해외 단체들을 통해서 우회 지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은 결국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민생에 돌릴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을 무기 개발에 쏟아부으면서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건데요. 김영권 기자가 뉴욕에서 오준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사님. 다음 달 9일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꼭 1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주년이 됐을 뿐 아니라 북한이 다섯 번의 핵실험을 했잖아요. 근데 다섯 번이라는 숫자는 과거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뭐 파키스탄이나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할 때도 그런 정도, 대여섯 번 정도의 핵실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위험한 수준의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도 4차 핵실험 때도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담은 결의안이 나왔지만 이번에 5차 핵실험에는 그것을 더욱 강화하는 그런 결의가 지금 협의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건 당연한 권리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대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북한은 안 된다. 그러면서 제재를 가하는 건 차별이란 얘기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만 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고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건가요?
핵무기라는 거는 다른 어떤 무기와도 다르기 때문에 그 파괴력에 있어서 또 그 상징적 의미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는 1970년에 핵 비확산 조약을 체결해서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늘어나지 않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 핵 비확산 조약에 가입했었고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겠다, 탈퇴하겠다 하는데 그런 탈퇴가 허용이 된다면 전 세계의 국가들이 핵무기를 갖겠다는 그런 경쟁이 될 것이고 그런 경쟁 하에서 전 세계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기 때문에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그 핵 비확산 조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 보유를 막으려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죠.
23일 뉴욕의 대북정보 유입 관련 행사에서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독재 정권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도전 때문에 붕괴됐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잦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더 커져서 북한의 사회 불안정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130여 명의 고위관리를 처형하고 탄압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럼 핵실험과 인권 문제가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핵실험과 인권이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세습에 의해서 정권이 취약하니까 그런 취약한 정권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실험도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을 탄압해서 정권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권 탄압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서로 상호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핵실험과 주민들의 민생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뭐 여태까지 전체로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옵니다만 뭐 20억 불, 30억 불 이런 최소한 그런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돈이 투입된 것이고 또 금년에만 북한이 핵실험 두 번, 미사일 22발을 발사했잖아요. 금년에만 최소한 2억 불은 들었을 걸로 투입됐을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죠. 그러한 돈이 북한의 뭐 경제 개발이나 다른 좋은 데 쓰였다면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왔을 거라는 것은 틀림없죠.
앞선 행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외부에서 진실을 전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끝으로 대북정보 유입이 왜 북한 사회에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그런 공조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같은 그 압박도 있지만 또 북한 사회의 외부 정보와 외부 세계의 그런 동향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달이 되게 함으로써 북한 사회 내부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런 압박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는 그러한 북한 사회에 외부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한 회의였어서 중요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로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는 김영곤 기자였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여객기의 출발과 도착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항공사의 신뢰도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인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9월 19일자 실시간 여객기 운항 정보입니다. 평양발 중국 베이징행 JS151편과 돌아오는 편인 JS152편이 계획된 시간에 출발하고 도착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같은 날 운영된 블라디보스톡 출발편인 JS271편은 출발 예정 시간이 오전 8시, 실제 출발 시간 역시 오전 8시로 표기됐고 돌아오는 JS272편도 계획된 시간과 단 1분의 오차도 없는 온타임, 즉 정상 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VOA가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의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고려항공의 실제 출도착 시간은 웹사이트에 안내된 것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베이징행 항공편의 경우 예정된 시간보다 약간 일찍 도착했지만 평양으로 출발할 땐 1시간 5분이 지연됐습니다. 게다가 블라디보스톡행 여객기는 이날 아예 이륙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웹사이트에 표기된 시간과 실제 운영 시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고려항공이 실제 출도착 시간을 확인 과정 없이 자동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정보대로라면 출도착 정보가 최초 기재되기 시작한 3월 28일부터 9월 20일 사이 고려항공 여객기들은 단 한 번의 결항이나 취소도 없는 100% 정시 출도착 및 운항률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7월 기내 화재로 셴양공항에 긴급 착륙했던 베이징행 여객기도 제시간에 도착해 예정된 시간에 평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플라이트 레이더 24의 홍보 담당자인 이언 패트체닉 씨는 26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스케줄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곧바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고려항공과 같은 허위 표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flight's delayed 4 hours and that information isn't made available to passengers or customers or other stakeholders, then there's no way to know that
만약 항공편이 4시간을 지체하게 될 경우 이를 안내해야 승객은 물론 승객을 맞이해야 하는 가족 등이 이에 따른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패트 체닉 씨는 따라서 운항 정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항공사의 신뢰도와도 연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a trust issue that's reflected in accurate scheduling information. If customers, passengers, and the public know that a particular airline is less than trustworthy with their schedule information.
승객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 추후 어떤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웹사이트에 출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는 전 세계 항공사들은 출도착 지연이나 결항 시 이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편이 넘는 항공편을 운영하는 대한항공의 경우 26일 현재 3대의 여객기가 30분 이상 출도착이 지연된 상태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풍자하는 이 게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작자는 사람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재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독재 정치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풍자한 게임 디어 리더가 내년 2월에 출시될 계획입니다. 경애하는 지도자라는 뜻의 디어 리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참모들 사이의 회의를 상상하며 노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제작한 팀 허칭스 씨는 VOA에 김정은은 이 시대의 끔찍한 독재자의 대명사이기에 그를 풍자한 게임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I chose the parody Kim Jong-un. He is the shining example of a horrific autocrat in our day and age.
이 게임은 5명에서 9명이 참여할 수 있는데 누군가 내가 김정은이다 라고 먼저 외치는 사람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김 위원장의 참모가 됩니다. 이어서 정책카드를 한 장 고르면 회의 안건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방 요원들이 우리나라로 라디오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을 이런 거짓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참모들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해법을 내고 이후 김정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 참모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모욕한 뒤 지금까지 제시되지 않았던 의견을 내야 합니다. 이후 참모들은 일제히 박수를 친 뒤 한 명씩 돌아가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해법이 왜 훌륭한지 이유를 대며 칭송해야 합니다. 김정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 가장 마음에 드는 참모를 고르면 그 사람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되고 다시 똑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Because Kim Jong-un is the dictator, and I really want to reinforce the fear. Even the advisors, even the intimates of a dictator must feel.
허칭스 씨는 김정은은 독재자이고 사람들은 그를 기쁘게 해야 한다며 김정은의 가장 친밀한 참모들조차 느끼고 있을 두려움을 이 게임을 통해 구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반 미국인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웃긴 뚱보로 조롱거리로만 여길 뿐 그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허칭스 씨는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잠재적 구매자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My intent with this game to lure people in to have fun, to then give them an insight through play into what I
재미를 찾는 이들이 게임을 하도록 끌어들인 뒤 그들이 게임을 하면서 독재자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는 게 제작 의도라는 것입니다. 게임에는 연좌제나 대량 아사 등 북한과 관련한 실제 정보들을 적어놓은 종이가 있는데 게임을 끝내기 전에 모두가 이 종이를 소리내어 읽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허칭스 씨는 자신은 한반도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며 단지 국가의 억압이 끔찍하게 치달은 북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게임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2006년 6명의 탈북자와 함께 난민으로 입국한 데보라 최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인데요. 탈북 난민으로 미국에 들어와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최 씨의 가족 이야기를 이 시간엔 들어보겠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외갓집에 그 방학 때랑 놀러 가면 같이 외삼촌들이랑 배 타고 나가서 거기서 오징어 잡고 그 게 잡고 물고기 잡고 그 자리에서
매일 손님을 위해 손으로 만지고 요리하는 해산물들 손대는 것이 냄새를 맡는 것이 거북하지 않은 이유일까요? 그러나 지금 데보라 씨가 서 있는 곳은 한적한 고향 바닷가가 아닙니다. 고향을 그리워할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가게의 주인으로 가게 살림에 집안 살림에 한시도 쉴 새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은 애들 밥 먹이는 거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다 국을 끓여서 밥을 해가지고 근데 애기도 어리다 보니까 제가 밥까지 다 먹여줘야죠. 다 먹여주고 예, 예, 둘 다 먹여주고 그리고 애기들 근데 이쁜 옷으로 챙겨 입히고 그리고 같이 나오죠.
가면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나요?
가면은 일단은 부족한 게 많아요. 그 물건들 일단 요리에 필요한 모든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다 채워놔야죠. 그리고 일단 샵핑 가야죠. 장을 봐오죠. 장을 봐 준비가 그리고 아침에 그래서 준비 딱 해놓죠. 그리고 제가 그거 하는 동안 남편은 뭐 기름 갈고 그리고 생선 그 준비가 딱 맞춰야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손님을 받죠. 12시부터 점심시간이니까
매일 반복되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지만 데보라 씨가 지금의 삶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데보라 씨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 한 장의 사진. 헝클어진 머리에 갓난 둘째와 한 살이 갓 넘은 큰아이가 업히고 안겨 있습니다. 3년 전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에 새삼 놀라 찍어뒀던 사진이 최근 날짜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적혀있는 짧은 문구가 당시 데보라 씨의 상황과 심경을 말해줍니다. 3년 전 제일 힘들었을 때, 어제일 같은데. 육체적인 고단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가신 그런 건데
완전 그 범벅이었죠.
그럴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살기 위해서죠, 저는. 일단은 그 조선에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 진짜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저는 뭐라 진짜 뭐를 하고 싶다고. 뭐 간호사가 돼서 쓸모 있던.
무슨 일을 하든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 나라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권 변호사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그 변호사 하면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꿈이었어요, 저는. 미국 사회의 좀 주류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북한 사람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싶었어요. 하루에 몇 가지를 쪼개서 했는지 몰라요. 공부, 일.
꿈을 키워가던 그때 남편의 구애로 결혼이란 걸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폭탄 선언을 한 데보라 씨.
아기들 안 낳는다, 절대. 제가 그랬을 때 시어머니 딱 만나서 저는 아기를 안 낳겠습니다. 아기를 키울 자신도 없고 아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저는 아기를 낳지 않고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진짜.
그렇게 폭탄 선언까지 했던 데보라 씨에게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니,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아기가 생기고 또 바로 다음에
갓 결혼한 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 데보라 씨의 임신이 당시 데보라 씨에게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연이어 둘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은 산후 우울증.
되게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막 우울증도 왔었고 아기 낳고 되게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내색은 안 했는데 살렸던 그게 삶이 이게 아닌데 있잖아요. 완전 아기 연년생으로 나오면서 완전 제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막 그 호르몬이 막 들락날락 쉴 새 없이 근데 또 아기나 조금 쉬는 기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또 아기가 생각적인 게 생기면서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다 약해지고 그리고 막 나는 막 그러니까 갑자기 막 너무 우울증이 걸리는 거지. 그 제가 살려던 삶이 이거였나 이러고.
둘째를 낳던 날 병원에서 주는 빵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역국 하나 끓여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데보라 씨. 그나마 늦은 밤 10시가 다 돼 미역국 끓여 달려와 준 사람은 바쁜 가게 일을 마치고 달려온 남편이었다는 데보라 씨. 고마운 남편의 미역국도 그날은 그저 서럽기만 했습니다. 금이야 우기야 키워준 늘 기댈 언덕이 되어줬던 북한에 계신 어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하지만 데보라 씨는 어찌 됐든 이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야 했는데요.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아기들 보면서. 왜냐하면 아기들은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낳았으면은 내가 아기를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뭐 그 마음을 다 놔버리면은 아기들은 얼마나 그래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들 때문에 정신줄 잡은 것 같아요. 가게 한 것도 아기들 때문에. 내가 진짜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두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젖을 물리고 품에 안아 재우고 두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데보라 씨는 자신이 엄마가 됐다는 사실이 조금씩 감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 자신에게는 없는 줄 알았던 모성애를 느끼며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기들 그렇게 낳고 그렇게 이렇게 키운 게 진짜 100번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아기들 낳고 그런 시기를 지남으로 해서 제가 많이 철이 들었고 그리고 진짜 뭐 일단 아기를 낳으면은 진정한 사랑이란 걸 제가 느끼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이것. 데보라 씨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사건을 인생의 대전환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엄마가 되지 않았다면
속이 알짜가 없었어요. 마음이. 마음이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죠. 그냥.
그러나 두 아이가 자신의 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꿈 그 이상의 것을 가져다 줬다고 말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경험을 하고 지금도 그냥 막 그냥 앞만 보면서 그냥 껍데기만 남게 그냥 막 달렸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이런 시간도 필요하구나 진짜.
30대 엄마 데보라 씨.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아이들을 데리러 유아원에 갑니다.
뭐 묻었어? 뭐 먹었어? What did you eat? 간식 먹었어? 얼굴 왜 까매?
Mommy, 응? I got my sun cream.
You got your sun cream?
Yeah.
You got boo-boo? What happened? You fall down to the ground? 재밌었어?
Yes.
How was school?
Good.
Good?
Yeah.
What did you do?
Good. I'm playing outside.
You play outside?
Yeah. I play outside too.
You play outside too?
Yeah.
So, do you have a room?
애들하고 잘 놀아주고 얘기 잘 다정하게 얘기해주고 사랑하는 걸 표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새 또 일 갔다 와서 애기들 데리고 와서 밥 먹이면 시키면서 애기들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또 그게 저는 그 가게 생각은 또 뒷전인 거예요. 애기들 그게 또 저는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그래서 애기들 가르고 하고 저녁에 애기들까지 재우고 난 다음에 시원하게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그 냉장에 시켜놨던 맥주 한 잔. 그게 그냥 쭉 다 내려가는 살 엄청 쪘어요.
비오에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30대 여성 데보라 최 씨의 다섯 번째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 이어질 마지막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이 한국의 대형마트 곳곳에서 이를 닦을 때 쓰는 거죠. 치약이 회수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 얼마 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큰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소식인가요?
네, 올여름 한국 사회를 뜨겁게 했고 지금도 관련 법적 소송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핵심 독성 성분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약과 세제, 샴푸, 구강 청결제에서 검출 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치약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쓰게 되는 생활 필수품인데요. 한국 대기업에서 생산된 다수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문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은 모두 11개 종으로 즉각 회수 결정을 내렸고요.
네.
해당 기업에서는 오늘 공식 사과와 함께 전액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회수된 기업의 치약은 약 1억 8,200만 달러에 달하는 한국 치약 시장에서 25.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제품입니다.
예. 지난번에 크게 문제가 됐었던 가습기 살균제도 사용됐었고 또 하루에도 몇 번이나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이죠. 치약에도 들어있다. 이 문제의 성분은 어떤 건가요?
네, CMIT, MIT로 표기되는 메틸콜리니 이소치아졸리논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입니다.
네.
페인트나 변기 세정제, 또 농약 성분으로 사용되는 물질이고요. 뭐 적은 양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만 사람의 입에서 사용하고 또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치약이기 때문에 이 문제 성분이 치약에 사용됐다는데 한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치약 제조업체에서는 제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이 보존제의 원료로 쓰여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국민적인 공분이 집중돼 있었던 성분이 치약에 쓰여졌는데도 이 상황 대처를 하지 못한 식품의약안전청도 여론의 문미를 맞고 있습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CMIT, MIT는 한국에서는 치약에 허용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최대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양치 후 씻어내면 입속에 남아있지 않으며 치약 용도로 인체에 무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철도와 지하철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군요.
네.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 이어서 한국 산업계 전반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성과 연봉제에 대한 반대가 이번 파업의 이유입니다.
예.
지난주 전국의 은행 등 금융권 노조의 파업에 이어서 오늘은 전국 철도 노조, 서울과 부산 지역의 지하철 노조가 연대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예.
파업 첫날인 오늘 열차와 서울, 부산 지하철 비상대체 인력이 투입돼서 운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성과 연봉제라는 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에 따라서 성과를 등급으로 매기고요. 그것에 따라서 임금에 차등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존의 한국에서는 근무 연수에 따라서 근무 연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급수가 올라가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입사 순서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급여를 결정하는 성과 연봉제를 산업계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목표입니다.
네.
한국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개혁과 효율을 위해서 실적에 따른 보상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를 밝혔고요.
예.
올해 1월에 정부기관에 이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이 성과 연봉제 확대를 권고했고 실제로 공공기관은 5개월 만인 올해 6월 120개 공공기관 전체에 성과 연봉제가 도입됐습니다.
예. 취지대로라면 뭐 열심히 일한 만큼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겠다. 급여를 통해서. 일견 뭐 합리적인 제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파업에 네네. 들어간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어떤 겁니까?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이 성과주의가 근로자들의 지나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화합이 중요한 기업의 문화가 나빠지게 되고 성과가 낮은 근로자들에 대한 퇴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 성과 연봉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배경에는 성과가 낮은 근로자들을 쉽게 자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산이라는 지적입니다.
예.
철도와 지하철 등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성과에 대한 압박,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노동계 공통적인 요구는 이겁니다. 공공부분의 성과 연봉제, 일방적인 도입이 아니라 노조와의 대화, 타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네.
철도와 지하철에 이어서 곧 화물연대 파업이 예고되어 있고요. 병원 등 의료 보건의료 노조도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예.
또 주말에는 한국의 그 양대 큰 노조인 노동자 총연맹의 총파업 집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볼까요? 중국 관광객이 중국에서 쓰던 휴대전화로 이 한국의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오늘부터 적용된 이야기입니다.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버스, 지하철, 택시, 고속버스, 열차도 중국에서 쓰던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약 6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관광객들이 서울을 여행하는데 뭐 전국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는데 좀 더 친근하게 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라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대중교통 탈 때 그 요금 단말기에 스마트폰이나 지갑을 이렇게 대면 요금이 이제 지불이 되잖아요.
네네.
중국 관광객들도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 버스 같은 경우는 현금을 내고 탈 수도 있지만 지하철은 예.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따라서 요금을 내는 그 일회용 이용권을 사야지 탈 수가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여행의 재미이기도 하지만 번거로운 일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스마트폰용 그 앱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놓고 미리 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놓으면 요금을 충전해 놓으면 한국 등 뭐 서울 등 한국 전역에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낯선 도시, 특히 낯선 나라에 가서 뭐 여행을 할 때 그 대중교통 표를 끊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거 하면서 반나절 다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중국 관광객들은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을만 있으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내년에는 통신사와 관계없이 모든 그 중국인 스마트폰 이용자가 쓸 수 있다는데 올해 말까지는 중국의 제1 이동통신 사업자인 차이나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월렛이라는 그 스마트폰용 그 지갑을 선택하고 한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티머니 카드에 그 유니온페이라고 적혀있는 신용카드로 금액을 충전해 놓으면 되는데요.
예.
버스나 지하철, 택시 요금을 탈 때 보면 앞쪽에 그 스마트폰을 댈 수 있는 인식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지갑을 딱 꺼내서 혹은 현금을 세워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이
네.
그냥 스마트폰을 대기만 하면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또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와 미국 국제개발처가 협력해 미 국립해양대기국의 전문가 7명이 인도네시아 세관과 외교부, 해양수산부 관리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마나도에 있는 주요 어항의 관리자들을 훈련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에게 한국국 조치 협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한국국 조치 협정은 불법 어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9년에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5일 발효된 이 협정은 유럽연합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모두 31개 나라가 비준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업 활동이 인도네시아에 끼치는 손해를 연 200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한국국 조치협정은 불법 어로 행위를 의심받는 선박을 항구에서 검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가 제공한 교육은 강의와 선박 검색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내 5개 주요 어항에서 일하는 관리자들을 교육할 교재와 훈련 과정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토대도 제공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개발처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 700만 헥타르에 달하는 해양 연안 지역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3,9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브라이언 맥피터스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리 대사는 미국이 인도네시아가 불법 어로와 싸우는 걸 도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 어로 행위가 매년 인도네시아의 해양 자원 수백억 달러 어치를 훔쳐가고 법을 지키는 어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맥피터스 대리 대사는 또 불법 어업이 어자원 보호 노력과 어업의 지속성을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